주일 새벽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 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가 여로보암이 저지른 사건 곧 바로 그 다음이 이어져 있는 전체 이 사건인데 이게 생각보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왜 이렇게 길까?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했을까? 사실은 그냥 읽어보면 길긴 한데 별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안 해서 죽었구나.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이제 그 어제 이제 토요일부터 말씀을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한 사건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단을 만듭니다. 두 개를 만들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차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므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니까 자기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긴 한데 백성들이 자꾸 이제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만들죠. 뭐 솔로몬 성전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은 유다에 갈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 시절에 있었던 것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일방 백성들을 자기가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집례합니다. 분양을 자기가 직접 해요. 그러면서 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일 다음에 오늘 나오는 요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요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로보암 곁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여로보암이 이제 제단에서 분양하고 있는데 외치는 말이 뭐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오이라마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쉽게 말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말 하면서 또 이제 여로보암 앞에서 이제 말합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는 제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앞에 그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산당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들의 뼈를 다 살라버리겠다. 요거는 그 좀 뒤에 일어날 일이고 여로보암에게 말할 때는 정말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외치면서 손을 뻗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 사건이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충분히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해요. 뒤가 내일 그런 본문에 나오면 또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아라고 이름한 아들이 나와서 아들이 이제 요시아 왕이 이제 뒤에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산단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300년 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300년 뒤라는 것을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금방 계산이 되지만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300년 뒤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자, 300년 뒤 돼야 많이 일어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300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나오는 이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셨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들이 계속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자신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신앙보다도 정치가 더 앞서는 거죠. 우리가 요즘 많이 봅니다.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지금 이 당시에 자기의 이해관계인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기분 나쁘면 신학교 뭐가 아무 필요 없죠. 수십 년을 섬겨도 기분 나쁘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예루살렘이 자꾸 예배드리러 가니까 아 이거 잘못하다간 이쪽으로 마음이 쏠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앞에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있는 그 단을 향한 가지신 그 마음이 얼마나 극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지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 가서 예언하고 돌아올 때는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근데 오늘 그걸 어긴 거예요. 여기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언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묻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그러면서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였다. 언뜻 읽으면 속인 놈이 문제지 속임을 당한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하나님한테는 정말 극렬한 분노에 갇혀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보다도 더 극렬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사소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속임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속이는 이 일도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요. 이 사람을 속인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죽여야 합니다. 나는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에 보면 이제 베델 선지자가 죽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이 베델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해서 자신이 데려온, 즉 베델 선지자가 데려온 여로보암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23절 결국은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 즉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데려온 젊은 이 한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래서 안장을 지워서 보내요. 그런데 이에 그 사람이 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배웅을 하고 얼마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되는 거죠.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신 거죠. 참 이거는 가만 생각해보면 왜 무섭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면 다 알고 있음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선포하는 자도 하나님의 정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시 죽이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런 사건을 겪으면요.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입고 있는 짓을 찢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옷은 재산이요, 재산. 그걸 버리면 그걸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내일 말씀 읽어보면 안 합니다. 정치가 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넘어서버리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후로도 요시야가 이제 그 열왕기 하였나요? 저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보면 요시야가 즉 이 지금 아수르가 많이 커지고 있는 이 시기인데 좀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죠. 그러고 나서 요시야가 이 베델 단을 부시는 그 사건에 있어서 아수르가 아무 일을 못해요. 왜?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올라옵니다. 딱 그 시기에 이 요시야가 가서 그걸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00년입니다.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예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회개라고 하는 그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죠.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정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갈라지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점을 치거나 주술을 부리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항상 그걸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국교회와 우리의 조국의 교회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 내가 뭔가 괴롭고 이걸 해결하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살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되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나가도 너무 심하게 나가는구나 그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의 교회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와 교제 가운데 또 교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건축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후에 새벽에 계속 기도했던 것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